자, 오늘은 오늘 말씀은 리더의 자격, 리더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Qualification for Leadership 좀 되겠죠. 예.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곧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50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자, 선거를 하려면 4월 1일 전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셔야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해요. 선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래에 잘 알고 있었지만 근래에 더더군다나 리더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그놈이 그놈이다. 예, 이미 썩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일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베스트를 이렇게 픽하는 게 아니라 less worse한, 그렇죠? 차악, 덜 나쁜 리더를 뽑는 거예요. 월스트를 뽑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꼭 지혜롭게 투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안수 집사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공동의회,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투표로 그걸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인지 아닌지를 이 투표로, 이게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지 아닌지를 숙고하고 기도하고요. 소중한 한 표를 하는 거예요. 찬성할 수도 있고요. 에잇, 아니야, 엑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요, 너무 중요해요. 막중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죠, 리더. 예,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가족, 직장, 학교 어디에 속하든 리더가 있습니다. 가족의 리더는 누군가요? 당연히 아빠인가요? 엄마죠. 근데 대부분 아빠라고 하지만 실은 엄마가. 어쨌든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집안 분위기가 결정이 되죠. 리더가 돈하면 돈을 바라보게 되고요. 지식, 명예, 아니면 영광, 성공, 무엇이 되었든 리더가 바라보는 것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리더는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잘못 만나면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죠,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항상 제 타겟이었던 한 형제가 안 보이네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히모 형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하나님과 잘못 골랐네요, 제가. 너무 답이 빨리 나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자, 리더 하면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죠. 수용성, 억셉턴스, 수용성, 카리스마, 콜링,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프로페셔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스케일풀 하느냐, 얼마나 커밋돼 있냐, 얼마나 이렇게 카리스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룹을 잘 매니지하고 리드할 수 있죠. 그런데 카리스마 자체, 어떤 기술, 어떤 탤런트 자체가 그 리더십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리더십의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격은 방향성이에요. Sense of direction이에요. 히모 형제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실은 지금 포컬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것인지 살 길을 안 하는 사람이 참 리더예요. 좀 더디게 가고 좀 쉬어 가더라도, 좀 불편하게 가더라도 살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안이간만 못하죠. 방향이 틀리면 공동체의 열심과 재능, 헌신이 모두 재앙이 됩니다. 저주가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걸 너무나도 보죠. 그 공동체가 탤런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커밋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콜링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재앙이 되죠.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아돌프 히틀러인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아돌프 히틀러 웅변하시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기가 막힙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싹 빠져들어갈 정도로 예, 카리스마가 예, 넘칩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콜링이 있었어요. 뭐예요? 게르만 민족의 부흥이에요. 영원한 나라, 게르만 민족의 영원한 민족, 엠파이어를, 민족의 그 글로리어스한 나라를 만드는 게 실은 이 아돌프 히틀러의 소명이었고요. 그에게 굉장한 커밋먼이 있었어요. 카리스마도 있죠. 당시에 독일은요, 민주주의를 공화정을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폴리티컬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있죠. 신학적으로도 가장 앞섰었어요. 예, 공업도 그렇죠. 물론 1차 대결전 때 패했지만 재능도 있었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전문가 마인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재앙이 됐습니다. 유럽이 불바다가 되고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실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탤런트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이 누군가요? 사무라이.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뭐 여차하면 활복하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고요. 진짜 커밋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향이 선하지 않으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우리 조상들도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건과 매치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죠. 잘 기억하십시오. 방향성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도 리더가 있죠. 예. 눈에 보이는 목사도 있고 또 장로, 집사, 순장, 리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지역을 이동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동해서 오셨죠. 또 이동해서 가면 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예. 목사가 중요한가요? 리더가 중요한가요? 일단 리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친절하냐, 재미있냐, 설교가 감동적이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 내가 편안하냐, 나의 니들을 채워주느냐. 이게 아니죠.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목사의 입 가운데 주권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 간판을 갖고 있어도 돈, 뭐 성공, 인간, 외모, 그러면 안 되죠. 다 죽는 겁니다. 자,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일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 능력과 인기,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리더의 자격은 방향성이에요. 그의 마음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느냐죠.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나타나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함과 또 하나는 회개예요. 온유함과 회개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과 회개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의 부끄러운 결정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쿨한 장면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리더답지 않은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근데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에게 리더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하는 시험의 장면들이 나오죠.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내지는 생활들을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면 12장은 이제 백성들의 리더들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등장인물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예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의 리더가 등장을 하죠. 자, 미리암은 누군가요? 예,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집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열 가지 재앙으로 해서 출애굽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죠.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군을 그 주권자의 하나님이 수장시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춤을 추고 셀러브레이트 해요. 그때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장면이에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탬벌린 이렇게 들고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굉장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냥 뭐 모세의 누나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자, 아론은 누군가요? 아론도 실은 모세의 형이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부르심을 따를 수 없다고 항변하죠.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게 실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랬던 거죠. 너무 그렇게 뻗팅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얘기하죠. 야, 너한테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그를 너의 입으로 대변인으로 이미 예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웅변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틱한 웅변가의 탤런트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죠. 자,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3명이 등장하고요. 모두 한 가족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고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같은 리더이자 가족인 두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 자격 이거를 챌린지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절에 나타나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의 경솔함 내지는 불경건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수는 구수 여자, 구수 지방의 여자를 취했대요. 구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성을 찍어보니 이렇게 구글하니까 이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중동 분은 아니시고 완전히 이방인 분이세요.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구스 여인을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에 40년 전에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이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던 모세가 또 다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이 되는 거죠. 리더로서의 본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리더로서의 본이 안 된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애굽을 나왔을 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율법서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그 땅에 너희가 멸해야 될 그 이방 그 민족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리더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최고 리더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리더의 중요한 책임 아니겠어요?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 율법의 중에서도 예, 좀 섬뜩하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제목들이 쭉 나와요. 레위기 20장.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성적인 내용들이에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성적인 혼합, 난잡함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물론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해야 될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풍속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게 흐려질까봐, 순수성이 흐려질까봐 경계하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리더가 아니라면 좀 여지가 있지만 순수성을 지키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지켜야 되는 모세에게는 이게 충분히 리더의 자격으로서 문제가 될 만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질타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럴 리더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내가 그러고도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너가 말 잘 못하는 거, 실력 없는 거 내가 그거 봐줄 수 있어. 실력 없는 거 좀 해줄 수 있어. 너가 춤 못 추는 거 인정해줄 수 있어. 뭐 또 노래 못하는 거?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큰 건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정황이 있죠. 미리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론이죠. 아론, 대제사장.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미리암 옆에 딱 붙어 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백한 모세의 잘못이라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명백한 모세의 잘못이라면 그래서 아론이 어게인스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이 고발의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심판하세요. 8절, 그와는 내가 모세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이죠. 눈과 같더라.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휘어졌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율법에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젖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판단해서 문둥병이면 바로 쫓아내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둥병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레위기에 따르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분명해졌어요. 자,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기본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를 대적하지 마라. 큰일 난다. 목사를 대적하지 마라. 내지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다른 것이다. 사적인 일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없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요. 모든 것이 공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눠지지 않죠. 이거는 명백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자, 목사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면, 리더라면 대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질문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가, 이 부분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나와 비슷해서, 나를 편하게 해줘서 따랐던 이름만 목사였던 사람인가, 이 분별이 좀 필요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실은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리더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리더로 하나님이 제대로 키워가고 계신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진택 목사, 순장, 집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공동체가 확인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중요한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리더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기도하고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잘못한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을 심판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의 외형은 리더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모세를 고발한 의도는 질투 혹은 권력욕이었어요.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가 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they spoke against Moses. 너가 어떻게 구스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리더로서 이렇게 arguing하고 있는데, persecuting 하는데, accusing하고 있는데, 실은 본 마음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만 은혜 받았어?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너만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아? 너만 그렇게 리더십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심에 이 문제를 brought up 한 중심은 뭐냐면 너가 리더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죠. 너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춤도 못 추잖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좀 걸고 넘어가지 애매한 거죠. 근데 딱 걸렸어요. 모세를 고발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은 아벨을 질투해 죽인 가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거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었느냐 상관없이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 가운데 얘기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마음은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죠. 미리암이 심판받은 것은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심판을 받은 건 그녀가 마음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죠. 당신을 향해 있지 않은 선지자,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목사,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전통을 어긴 죄보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한 범죄인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을 어기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범죄는 참 주인을 부정하는 반역죄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그런 반역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리더로서 분명한 과오가 있음에도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로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충성된 사람. 자, 온유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나는 재밌어요, 뜻이. 예, 겸손하다가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아나는 가난하고 비천하다예요. 가난하고 비천하다. 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좀 달라요. 가난하고 비천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아,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면요, 부요한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깨달은 상태예요. 높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에요. 전혀 다르죠. 내가 겸손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겸손을 추구한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해. 내가 이 정도로 너보다 신앙이 좋아. 알겠니?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절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예요. 비천에 처한 상태예요. 모세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온유함으로.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함으로. 또한 충성으로. 충성으로 나타난 거죠. 참 왕을 내가 바라봐. 내 참 왕을 알게 됐는데, 진짜 왕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충성이 좋은 거야 해서 막 충성하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 대신 왕, 만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호렙에서 부름 받았어요. 강제로 부름 받았잖아요. 절대 주권자 앞에 나의 반응은 충성입니다. 온유함과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피조물의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바른 right response가 되는 거죠. 온유함을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온유함은 일단 이런 건 아니죠. 하하호호, 나는 괜찮아, 나는 스마일, 나는 친절해, 이런 게 온유는 아니에요. 온유는 야생마리 거칠잖아요. 막 진짜 막 발로 차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죠. 근데 야생마리예요. 야생마리로 태어나고 야생마리. 그런데 주인을 만났어. 트레인을 받았어. 주인 앞에서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주인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성경의 몇몇 에스크가 카리스마 넘치는 운명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죠. 예, 이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육받은 사람 많아요.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정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 걱정, 근심 모두 초월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그거에 초연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생 고생을 시키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낮아짐 또한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야지라고 해서 향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심지어 향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쩌다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우리 미중립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개미가 만났어요. 저는 개미를 알아보죠. 개미가 저를 알아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듬이로 만지겠죠. 근데 알아볼까요?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 못하죠. 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내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죠. 개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개미가 돼서 내가 누군지 설명해줘. 대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니 하나님이 호렙의 떨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준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세는 심지어 그 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은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직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건지 아직 감이 없는 것일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맺는 말씀이 길어요. 리더의 자격적 경우는 카리스마도 실력도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꼬꾸라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예.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요, 이 온유함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리더가 참 많아요. 뛰어난 리더 되게 많습니다. 커밋하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나라를 구하리라.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학교들 많아요. 다 졸업하죠. 근데 지금 한국에 요새 구치소인가요? 감옥이 요새 새로운 분위기라면서요. 학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막 다 장관들이고 뭐 서울대고 뭐 사법고시 처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리더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난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강아지들처럼 막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이게 실은 첫 번째 스타트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느냐.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재능과 모든 것 보에 앞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다 지금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죠. 이게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리더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은 원래 그랬죠.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로 고백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이 교회 공동체,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기싸움을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치장하고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기싸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의 마땅한 모습인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찬양을 어떤 곡을 하느냐, 우리 찬양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찬양을 하느냐, 뭐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느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막 이런 걸 갖고 주도권 싸움을 막 해요. 더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바른 말처럼 보이지만, 바른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 온유함. 정말 온유함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회개가 있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고발할 때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예, 아 참, 모세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네. 11장에 모세가 그러던가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죠. 죽여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변명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아요. 저는 이 정황이 뭐냐면 그냥 어드밋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여인이 내 옆에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어드밋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잘못을 어드밋 하는 게 실은 회개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너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음, 너의 성도답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찔리고 어드밋하는 게 돌아가는 데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잡다구리한 신앙적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변명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예를 드릴게요. 간음을 했어요. 목사님이. 바람이 났어요. 쉽게 바람이 났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사가 주파를 던졌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뭐 온갖 말들이 무상하죠.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뭐 한국 성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가요? 본질적인 문제는 음욕을 품고 액션을 취한 범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주인이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아담이요,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죠. 누가 너가 벗은지 알게 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에덴 동산의 리더였던 아담이잖아요. 이브의 리더였고요. 에덴 동산의 리더였어요. 하지만 변명합니다. 이브 탓을 하죠.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를 준 누군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어게인스트하는 이 중심은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어드밋하는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온유함과 그의 회개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드밋합니까?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전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이유는 구스 여인이 예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뻐서. 그리고 한 여인을 취할 만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예뻤겠죠. 그 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민수기에서 아직 혈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연약하다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문제가 지적됐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격 조건 방향성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회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 결국은 내 삶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맥락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조건에 합당하게 다 듣는다는 말씀이죠.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온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죠.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은 모세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데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그로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 뭐겠어요? 방향성이고요.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온유함이에요. 회개예요. 잘못을 직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안주 집사님 세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인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분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최용석 집사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쳐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함께 다음 주 투표를 준비해야 돼요. 개혁신앙은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투표로 분별한다고 우리 믿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한 계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비토하십시오. 죽어도 안 돼. 예,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그리고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겁니다. 리더의 조건, 방향성, 온유함, 겸손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